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관한 보도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카잔에서 폐막한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도된 북한군 파병에 관한 위성사진 관련 질문에 이 사진들은 심각한 것이라면서 만일 사진들이 있다면 이는 무언가에 대한 반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6월 평양에서 가졌던 정상회담에서 체결했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혀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약 4조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이 지체 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파병을 넘어 전투에 참가할 경우 그들은 공동교전 당사자가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등지로 이동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최소 3,000명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향후 전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러시아 동부의 훈련장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선발대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 전투 지역에 도착했다면서 23일에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오늘 진먼다오를 방문해 타이완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국공내전 말기였던 1949년 10월 중국과 벌인 진먼전투 승전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이 섬을 방문해 우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소중히 여기며 타이완, 펑후, 진먼, 마스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외부 세력을 허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권적 권리 수호와 중국, 타이완 양안의 현상 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타이완 해협의 양쪽 모두가 존엄하게 대우받고 건전한 대화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대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우리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8월 취임 뒤 처음으로 진먼다오를 방문해 우리의 목표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로운 발전이라며 이 같은 기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푸젠성 본토 해안에서 8km가량 떨어진 타이완 영토입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 이주기구는 어제 성명에서 수도 포르토프랭스 일대에서 활동하는 무장 갱단들이 주변 지역 마을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지난 한 주 사이 만여 명이 이주민 신세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갱단들은 농지를 점령하고 운송 경로를 통제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 수준의 굶주림이 초래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이티의 혼란 상황을 돕기 위해 파견된 유엔 소속 헬리콥터가 이날 포르토프랭스 상공을 비행 중 갱단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비상 착륙했다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밝혔습니다. 헬기 탑승자 18명은 무사했다고 세계 식량 계획은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아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21일 대사관 소속 장갑차 두 대가 갱단의 표적이 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여러 발의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3월 갱단들이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천 명이 집단 탈옥하는 등 수년째 갱단에 의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가해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25일 밝혔습니다. 하마스 통제 가자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주택가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3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도 주택 3채가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아 25명이 사망했다고 보건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중과 지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여러 명을 사살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참여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공동 교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견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은 후 차차 흐려집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최고 기온은 영상 14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참여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공동 교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태 지역의 불안정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버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미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공동 교전국이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f the DPRK soldiers enter into combat, they would be co-belligerents, and that is a very serious issue. But it's not a.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며 북러 관계를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전개는 푸틴의 절박함을 부각한다며 그가 전장에서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가운데 푸틴이 북한 인력까지 전장에 투입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 작전 참여는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se soldiers from the DPRK do get involved in active combat operations within Ukraine, that i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또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동맹국,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등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24일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첫 번째 병력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비롯한 전장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북한의 실험에 대한 것이라면 밝힐 내용이 없다며 위협적이고 위험한 수사가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핵 대비 태세 측면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미국이 정한 금지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침범할 경우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영토 내 표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입장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의원의 이 같은 성명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경우 우크라이나 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directly involved in combat operations in or around Ukraine.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about that.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4일 VOA 뉴스센터와 인터뷰에서 터너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팎의 전투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능력,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군이 정당한 군사적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에 관여할 경우 우크라이나 군대의 정당한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국방부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안보 지원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Right now, what we are doing as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supporting Ukraine with its military objectives.
또 오스틴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크유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만나고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로부터 전쟁에서 그들의 군사 목표가 전략적 지향점과 장기적인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푸틴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로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견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어제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원장과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러 군사협력 수준이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비록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이 한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경우 한국으로선 상응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현 상황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러가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상황의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인민군이 전선에 투입되는 경우 이걸 지금 막기 위한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만일에 인민군이 전선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살상 무기도 방어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기자,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 건가요?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의 10개 여단 중 12,000명에 해당하는 4개 여단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일부 병력은 러시아로 들어갔고 순차적으로 수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폭풍군단은 저격수부대, 공수부대 등으로 구성된 여단들이 편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전쟁터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현대전을 실제 경험한 파병 군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그 노하우를 각 부대에 전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게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또 이번 전쟁에서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실전에서 자신들의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인기 샛별 4형과 9형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북한군 파병이 향후 북러 군사협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군사력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가 크게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군 참전이 현실화하고 한국이 상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면 러시아의 대북군사협력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이 목을 메고 있는 재래식 전력의 강화 차원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재래식 무기는 사용 가능한 무기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급격하게 고도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엄중함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유사시에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북러 조약을 최근 비준한 데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러시아 하원이 북러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25일 정부는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는 24일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러 조약에 들어있는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박사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적응 훈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그리고 러시아 북한의 동맹 수준과 북한군 특수작전군의 실제적인 그 군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다음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을 벨기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28일 북대서양 이사회와 EU 정치안보위원회에서 파병 관련 북한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도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적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파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24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날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하며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파병은 유럽과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독단적인 적대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또한 러시아가 어떻게 영내와 전 세계에 불안정 및 긴장을 확산시키는지를 또다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심화하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은 대응을 포함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앞서 2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유는 추가 EU 제재 고려 등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군사력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hat we are opposed to the further militarization of the conflict in Ukraine by any violations of the sanctions regime concern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여전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의 닐 홀랜드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전투병력을 파병한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홀랜드 대사는 우리의 평가는 이 같은 병력 이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이미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군수품과 무기를 조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홀랜드 대사는 북한이 분명 지원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기대할 것이라며 이는 OSCE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독일의 국방장관도 23일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국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간 방위조약인 트리니티 하우스 조약을 체결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We know that North Korea have been providing weapons and ammunition to Russia. I see this as a sign of
힐리 장관인 북한의 파병 소식은 사실 북한과 같은 나라와 침략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유럽 내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와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국제적 갈등이 매우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기술 시스템과 석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외무부 대표로 참석한 제니 체프만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담당 국무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쟁을 장기화할 위험이 있고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과 무기 등 이미 상당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확대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제3국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려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데이비드 하너의 상원위원의 질문에는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빗 알톤 상원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지난 8월 귀순한 북한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The young soldier who walked across a minefield in August is representative of many North Koreans who would like to escape from that tyranny. Can we reach over the heads
알톤 상원의원은 지난 8월 지뢰밭을 걸어서 북한에서 한국 쪽으로 건너온 젊은 병사는 폭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많은 북한 주민을 대표한다며 탈북할 경우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We assess that these soldiers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확대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참전 대가로 러시아에게 받을 여러 지원이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한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본격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인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적으로 공식 확인된 데 대해 확실한 긴장 고조 행위이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definitely an escalation and It does cross a red line, all that's an escalation, and it has a lot of potential consequences, both on the battlefield.
조지 워싱턴대 안보 갈등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다운스 교수는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지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장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장의 양상이 바뀔 수 있는 분명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 특히 유럽 일부 국가들이 파병이나 공격용 무기 등 핵심 지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운스 교수는 특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고려하며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정규군 파병이나 민간 용병을 조직해 파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머렛 시러큐스대 국제관계학 교수 및 안보정책법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군 파병을 넘어 실전 배치까지 공식 확인된다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t is a noteworthy development. I kind of hit this now. If it does grow in terms of the numbers of troops and where they are located specifically.
미 해군 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에 파견돼 복무하기도 한 머렛 교수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직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실전 배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병력 수가 증가하고 파병 지역이 늘어나며 특히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쿠르스크 지역이나 서부 전선으로 이동 배치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자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여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러시아 군사훈련기지에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병력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는 분명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라면서 이들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 전선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군이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돼 우크라이나와 싸운다고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알렉산더 다운스 교수는 북한군이 한국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실전 경험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점과 아직까지 파병 규모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 combat experience. North Korea has not been involved in a war since 1953. So their capability is a real wild card. But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징집된 병사들로 구성된 러시아군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러시아 군대에 엄청난 추가적 역량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투입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양국 간 전략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마크 칸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국제안보 선임고문도 이날 VOA에 북한군이 전투병으로 최전선에 투입되면 많은 사상자와 포로, 탈영병을 양산할 것이고 참전을 스스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후방에서 전투지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을 무릅쓰고 파병이라는 선택을 감행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대가를 러시아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지불할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군사 및 경제 부문을 망라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certainly is some payment going on from Russia to North Korea. Russia has large reserves of foreign currency.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북한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사일이나 기타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사일 역량이 개선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전체에 큰 우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텐거론 윌슨 센터 한국 센터장도 이날 VOA에 러시아 신병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북한은 이미 파병된 병력 3천 명을 통해 한 달에 약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하면서 1년으로 계산하면 북한의 합법적 대중 수출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장 경험을 쌓을 뿐 아니라 지상군 병력 이동과 드론 작전 등 최신 전술 및 훈련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군 현대화와 재래식 무기 활용 방식 등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 소식을 중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대러 지원과 북러 연대 합류에 계속 비판적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중국은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대러 직접 지원에 나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안을 바라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generally tried to be rather neutral in the Ukraine conflict. So on the surface anyway, I think China will stay away.
또한 중국은 북중러 연대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매우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일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산더 다운스 교수도 중국은 러시아 문제에 휘말려 국제 제재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권을 벗어나 러시아에 경도되는 상황에 매우 짜증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국제적으로 공식 확인된 만큼 이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re taking a measured approach of it so far. Most recently in the announcement by the ROK president within the last 24 hours about considering transferring.
로버트 머렛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것처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준비 태세 강화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될 것이라면서 영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알렉산더 다운스 교수는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한국 내 일각에서 재점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분명히 원치 않지만 한국인들이 갖는 안보 우려를 이해하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맞대응을 하면서 한국과 북한은 사흘 연속 충돌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권성혁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1등 서기관은 24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주제 논의 범위에 정확히 속해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모든 불법 군사협력은 분명히 규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hich precisely falls within the scope of today's thematic discussion,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의무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1위원회는 이날 재래식 무기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우리는 비엔나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무기와 탄약의 불법적인 흐름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그 외 군사 장비를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hair, as of today, we remain gravely concerned over the illicit flow of arms and ammunition in violation of UN arms embargoes. In this regard,
또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에 대한 걸림돌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타격한 탄도미사일 중 하나가 북한제라고 밝힌 일부 전문가 패널 위원의 평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같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비난에 북한은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우크라이나와 한국 등의 주장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장기화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해낸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군의 동맹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군사 블록으로 진화한 미한 군사 동맹이야말로 영내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림 국장은 각국이 제기한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림 국장의 발언에 이번엔 한국 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이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부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이 발견되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북한군 파병서를 부인하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보낸 자는 부인하는데 받는 자는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sender denies. However, the recipient does not clearly deny. Strange, isn't it?
이어 우리는 그 병사들을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그 죽음의 전장에 보낸 정부가 그들의 존재를 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을 전장으로 보낸 정부에 의해 이미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라고 김 참사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림 국장이 두 번째 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국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대신 한국 대표가 북한을 DPRK가 아닌 노스코리아로 지칭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사우스코리아로 지칭했지만 최근엔 ROK, 즉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21일과 22일에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이날로 양측은 사흘 연속 설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뷰이 뉴스 함나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이달 27일께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북한군 파병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일, 28일께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로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확전 조치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압박을 가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습니다.
네, 27일, 28일이면 뭐 이번 주말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24일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의 첫 번째 병력이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보총국은 이날 쿠르스크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부대가 북한군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매체는 북한군 병사 2,000명이 러시아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같은 부대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보도 시기와 장소 등으로 보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군 병력 중에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이것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중에는 북한군 장성 3명과 장교 500여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군이 배치되는 쿠르스크 어떤 곳인가요?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의 접경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8월 6일 갑자기 진격해 일부 영토를 장악하고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쿠르스크를 둘러싸고 일부 마을을 탈환하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로서는 쿠르스크 탄환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요충지입니다.
네, 북한군이 투입이 되면 러시아가 이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군 투입을 계기로 어떤 상황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일간 르 피가로 신문은 25일 현재 발표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볼 때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꿀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고위 장교는 러시아는 총 26개 사단과 65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꿀 수준은 아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그래도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이 되면 사상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럴 공산이 큽니다. 북한군이 사기가 높다고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고 또 무인기, 즉 드론을 사용한 현재 현대전쟁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러시아군과 전술적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리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파병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소식인데 한국 국방장관이 파병된 북한군을 용병이라고 지적했군요.
네, 이것은 24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통상적으로 파병이라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새벽에 대남 쓰레기 풍선 약 20여 개를 날려보냈다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 등 수도권에서 약 1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10개의 낙하물에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대남 전단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북한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 쓰레기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한 겁니다.
네, 이상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최근 북한이 폭파 후 대규모 공사를 시작한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서 방벽 추적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도로와 철길이 끊긴 자리에 200m 길이의 방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도로의 북한 쪽 지대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남북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지점을 촬영한 24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가로 200m, 세로 100m의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가 보입니다. 또 지대의 한국 쪽 방향 끝부분에는 200m 길이의 물체도 식별됩니다. 이 물체를 따라 검은색 그림자가 드리워진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예고한 방벽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정오쯤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폭파 이틀 후인 17일 남북 군사분계선의 북한 쪽 도로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아스팔트 도로가 흙바닥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3일엔 흙바닥을 드러낸 지대가 더 넓어지고 방벽 형태의 물체가 세워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이날 방벽 추적 물체가 더 뚜렷한 형태로 식별된 것입니다. 또 방벽이 옆쪽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벽 공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추정케 합니다. 경의선 도로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식별된 방벽 등 구조물의 형태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뷰이는 지난 20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한국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대형 면적의 사각형 지대가 만들어지고 한국 쪽 방향으로 방벽 추정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촬영된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방벽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방벽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경의선 도로의 방벽 추정 물체는 길이가 약 95m로 측정됐습니다.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합의를 거쳐 시행됐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이어진 도로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통행이 재개되려면 방벽을 해체한 뒤 도로와 철길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이 지역에 많은 양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해체하는 작업까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은 후에 차차 흐려집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최고 기온은 영상 14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 최저 8도, 최고 22도, 안주 최저 8도, 최고 21도, 남포 최저 8도, 최고 21도. 평안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신의주 최저 9도, 최고 20도. 수풍 최저 7도, 최고 20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20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11도, 최고 23도. 용려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3도. 사리원 최저 8도, 최고 22도. 신계 최저 7도, 최고 23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함흥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1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14도. 해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9도. 원산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9도. 평강 최저 5도, 최고 21도.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청진 최저 5도, 최고 15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5도. 삼지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5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오는 곳 있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m, 오후에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가해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25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주택가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3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도 주택 3채가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아 2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중과 지상에서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여러 명을 사살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부는 가자 북부 자발리아 소재 의료시설들 중 하나인 카말 아두안 병원에 이날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동원해 기습 공격을 가한 뒤 병원 외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지역에서 지난 하루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기반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 하스바야 마을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친이란 성향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하드 마카리 레바논 정보장관은 성명에서 해당 건물에 영국 스카이뉴스와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 6개 언론사 소속 최고 18명이 머물고 있었다며 이번 공격은 전쟁 범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장기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접경에서 이스라엘과 그 국민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양측 간 전투를 피해 살 곳을 떠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의 양측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영내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를 겨냥해서도 레바논 남부 접경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국 정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네아 국장이 27일 카타르를 방문해 카타르 총리 그리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을 만나 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으로 레바논에서 2,593명이 사망하고 12,119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분쟁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지에서의 평화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2년 반 넘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유엔총회 결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며 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별도 성명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앞선 연설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지난해 흑해 곡물협정에서 탈퇴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마찰이 계속되온 흑해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양국과 국제사회의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등 전반에 걸쳐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휴전 필요성과 중동지역 갈등 확산 방지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카잔에서 폐막한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도된 북한군 파병에 관한 위성사진 관련 질문에 이 사진들은 심각한 것들이라면서 만일 사진들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언가에 대한 반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6월 평양에서 가졌던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우리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혀 의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약 4조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의 지체 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파병을 넘어 전투에 참가할 경우 그들은 공동 교전 당사자가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앞으로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